이제 오늘 저희들이 그 잠언 9장의 말씀을 이제 같이 나누게 되는데, 이제 그 오늘이 딱 10일째고, 그리고 이제 딱 전반부가 이렇게 마치는 뭐 그런 날입니다. 이제 계속 잠언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1장부터 이제 9장, 1장부터 이제 9장까지는 하나의 그 일종의 그 설교와 같은 형태입니다. 설교와 같은 형태로 이제 이루어져 가지고 이제 그 정말 지혜를 얻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호소하고 있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9장까지가 이제 첫 번째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10장부터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본격적인 그 잠언은 이제 10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은 아주 짧고 압축적인 그런 그 격언과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많은 통찰력과 이제 지혜를 주는 짧은 글들이 바로 잠언인데, 이제 이 내용은 저희들이 내일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결국 솔로몬이 이제 하나의 그 글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에게 정말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우리가 지혜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제 일관되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은 이제 9장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고 내용이 조금 단순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흐름들을 조금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이제 시작하면서 1장 1절부터 우리가 한 7절 정도까지는 이제 잠언을 기록한 목적 그리고 주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지혜와 훈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그런데 이제 미련한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래서 이제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의 그 서론입니다. 잠언 전체의 서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장 8절, 우리 1장의 중심부에는 이제 첫 번째 아버지의 호소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이제 악한 자가 너를 꾀더라도 절대로 그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유혹의 내용은 탐심이었습니다. 탐심. 그래서 이렇게 악한 남을 해치는 방법으로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유혹을 우리가 뿌리쳐야 된다. 이제 첫 번째 호소였고, 그리고 이제 1장 마지막에는 또 지혜가 이제 호소를 합니다. 지혜. 그래서 지혜가 호소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살펴볼 내용들인데, 이제 어리석은 자들 그리고 또 경험이 부족한 젊은 자들에 대해서 이제 지혜가 호소하는 그 내용은 뭔가 하면 이제 나에게로 참 돌이켜야 된다. 나에게로 참 돌이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1장을 마무리할 때그 미련한 자의 그 안일함, 그 안일함, 그리고 또 이렇게 또 어떤 미련한 자의 안일함과 그리고 또 이렇게 곁길로 빗나가는 것, 이것들은 결국 자기를 해하는 길이다. 그래서 1장 마지막에는 이제 지혜가 호소를 했습니다. 호소. 그리고 이제 2장부터 4장까지는 지혜가 얼마나 탁월한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2장에서는 그 지혜의 간절한 그 요청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지혜를 구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떤 선물이 주어지느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알게 되고, 또 악한 길을 피할 수 있고, 염려의 유혹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2장에서는 지혜를 얻으면 바로 이런 선물들이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그 지혜로운 자의 길이죠, 길.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섯 가지를 이야기를 했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걸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이제 지혜의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에서는 똑같이 지혜를 구해라. 그리고 이 지혜가 주는 그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되, 특별히 이제 솔로몬은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았던 가르침을 이제 아들에게 이제 상기를 시켜줍니다. 우리 아버지도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내가 그 아버지의 교훈을 결국 받아들여서 지혜를 구했을 때 바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그 지혜가 가지는 그 부유함을 내가 누리게 됐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의인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의인의 길은 뭐라고 했습니까? 돋는 햇볕과 같다. 이것은 점점 빛나서 한낮에 태양의 그 광명에 이르게 된다. 의인의 길은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부터 7장까지는 뭔가 하면, 특별히 이제 어리석음의 길을 피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강조한 것은 뭔가 하면 바로 성적인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5장 전장을 할애해가지고 내 교훈, 내 훈계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음녀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는데, 그 음녀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결국 우리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길을 적극적으로 피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 샘, 그러니까 아내로 대표되는 내 샘을 복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솔로몬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6장에 한 우리가 또 어리석은 자들, 우리가 피해야 되는 세 가지 어리석음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을 쓰는 것, 이거는 내 능력 이상으로 남을 돕는 거죠. 도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증을 쓰는 것, 그리고 이제 또 게으름을 피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일곱 가지를 우리들의 몸 신체 부위 하나하나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6장 후반부부터 7장까지는 한번더 음녀의 유혹, 그리고 이방 여인의 홀리는 말, 그것을 피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7장에 한 젊은이가 유혹에 빠져 들어가는 과정들을 하나의 그림처럼 우리들에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생명, 그 길은 바로 죽음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 이제 어제 우리가 다루었던 8장에서는 이 음녀의 유혹, 이 음녀의 유혹을 이렇게 상쇄시킬 수 있는 이제 지혜의 연설, 이제 지혜가 연설하는 내용을 저희들이 어제 8장을 통해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에 우리가 왜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의롭고 참된 길이고, 그리고 바로 이 지혜의 속성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우리들의 삶에 올바른 분별력들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지혜는 우리들의 삶을 말 그대로 풍성함으로 인도해 주고, 특별히 이제 이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혜다. 그리고 이 지혜는 바로 신적인 기원을 가지는데,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지혜를 낳으셨고, 그리고 창조의 그 순간에도 지혜는 하나님 곁에서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창조주가 되었다는 것은 장인이 되었다. 그 밑에 번역을 보면 하나님 곁에서 장인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 창조의 모든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했고, 그리고 또 누구를 기뻐했느냐? 하나님 창조의 하나의 꽃인 우리 인자, 사람들을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하나님과 인간과 이 세상의 소위 진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지혜고,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의 장인, 지혜는 바로 장인이어서 우리들의 인생을 바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능히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가 호소를 했죠. 바로 지혜가 이제 나를 사랑하고 날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이 지혜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서 이제 9장은 하나의 결론입니다. 결론. 9장은 결국 이제 이 지금까지의 가르침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들한테 뭘 보여주느냐? 두 개의 잔치집을 보여줍니다. 두 개의 잔치집. 그래서 1절부터 시작을 해서 6절까지는 이제 지혜라는 여인이죠. 지혜라는 여인이 이제 큰 잔치를 벌이고 사람을 이렇게 초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미련한 여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제 미련, 그 어리석음, 어리석음이라는 여인도 바로 잔치를 벌이고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말씀에 결국 이제 결론은 뭔가 하면 어느 잔치에 응할 것인가? 누구 잔치에 우리가 응할 것인가? 그러면서 7절부터 12절까지는 그 두 개의 잔치 사이에 이제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 거만한 자와 지혜로운 자가, 바로 이런 그 지혜의 어떤 지혜로운 자의 교훈과 책망에 대해서 어떤 상반된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리고 보이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잠깐 이렇게 막간으로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림을 그려주면서 이제 저희 우리들에게 이 두 잔치 중에 하나에 참여해야 된다는,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지혜가 우리를 초대하는 장면이죠. 1절 말씀, 지혜가 그의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기둥을 이렇게 다듬었습니다. 이 일곱 기둥을 다듬는다는 것은 탁월하고, 이제 제가 드린 강의 안을 보시면 탁월하고 정교한 기술로, 이제 보통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 기둥이 일곱 개. 이거는 뭔고 하면 마치 대궐 수준의 크고 그리고 완전한 그런 집을 이제 지혜가 지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이제 건축을 했습니다. 탁월한 기술 그리고 정교한 기술로 정말 대궐만한 그런 크고 완전한 집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집을 이제 건축했으면 어떻게 되죠? 집들이를 하잖아요. 집들이. 그래서 2절부터는 집들이 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크고 완전한 집을 지혜가 지어놓고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짐승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주를 혼합한다. 이것은 뭔가 하면 이제 뭐 지금도 그렇죠. 고대 이렇게 술들을, 포도주를 잘 섞어서 정말 이렇게 향기가 나고 더 이렇게 먹음직한 그런 술이 뭔가 하면 혼합한 술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잘 이렇게 소위 말해서 혼합해서 더 향이 나는, 더 달콤한 그런 어떤 포도주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상을 쫙 펼쳐놓습니다. 상을 이렇게 쫙 펼쳐놓으면서 이제는 큰 잔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에 자기의 여종을 보냅니다. 자기의 여종들을 보내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3절 후반부 성중 높은 곳에서 자신이 직접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호소를 합니다. 자신이 직접 초대를 합니다. 성중 높은 곳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 곳에서 이제 지혜가 직접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림은 먼저는 큰 대걸만한 집을 지어놓고 그 다음에 풍성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힘을 다해서 사람들을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4절, 5절 말씀은 이제 초대 내용이죠. 지금 잠언에서 아마 여러 번 반복이 됐는데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바로 내가 벌인 이 잔치, 이 지혜의 잔치집으로 돌이켜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고 또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어리석음을 버려야 된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그것이 뭔가 하면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그리고 이제 명철의 길을 행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참된 그런 깨달음이죠. 참된 깨달음. 그 명철의 길을 너희가 걸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지혜가 우리를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잔치. 그리고 이제 지혜가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부터는 이런 지혜 초대, 그리고 또 지혜가 주는 가르침과 교훈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상반된 반응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단어는 뭔가 하면 7절에 거만한 자입니다. 거만한 자. 그러니까 지금 지혜 있는 자와 대조가 되는 것은 미련한 자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자의 반대쪽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거만한 자가 있습니다. 거만한 자. 그러니까 거만한 자와 미련한 자가 같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거만하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가장 절망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거만한 자입니다. 이유는 아시겠죠? 바로 지혜의 그 초청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거부하고 거절하겠습니까? 바로 자기가 교만하다고,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바로 교만이고 거만이죠. 이 교만하고 거만한 자들, 이들이 이제 사실은 이 잠언을 살펴보면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7절 말씀,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징계라는 거는 이제 책망도 하고 꾸지람도 하고 그리고 바르게 교육하고 훈련도 시키고 이 모든 과정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책망도 하고 교육도 하고 훈련도 시키는, 그런 징계하는 자는 뭐라고 했느냐? 도리어 능욕을 받을 거다.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이야기 못 듣고 오히려 능욕을 당할 거다. 그리고 또 악인을 책망하면 그 거만함의 결과로 이제 우리는 악인이 되죠. 악인. 그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도리어 험이 잡힐 거다. 참 이것도 그 인상적인 말이죠. 악인을 책망하면 야, 네가 뭔데, 네가 너 행동이나 똑바로 하지. 그러면서 오히려 험이 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8절 말씀에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마라. 이거는 부정으로 한 번 더 강조하는 겁니다. 거만한 자는 책망하지 마라. 왜?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러니까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 좋은 뜻에서라도 책망하면 오히려 미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나오는 거만한 자, 악인, 그리고 또 참 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책망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오히려 능욕을 당하고, 그리고 흠이 잡힐 흠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지혜 있는 자, 지혜 있는 자는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러면 그가 너를 뭐라고 했습니까? 미워하는 것이 사랑할 것이다. 그가 너를 사랑할 것이고, 그리고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해라. 교훈을 더하면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을 가르쳐라. 그러면 그의 학식이 점점 더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두 부류의 사람, 이렇게 지혜가 초청하고 그리고 또 그들을 교훈을 하고 책망을 할 때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두 가지 반응이죠. 그 두 가지 반응을 보면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합니다. 왜 강조를 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을 때는 언제나 무엇에 대해서 갈급한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책망에 우리는 갈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험하고 복잡하고 유혹이 많은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지혜와 책망이 얼마나 절실히 요청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바른 상태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교훈과 책망을 가장 귀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병이 든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더 이상 내가 볼 때 이 하나님의 지혜와 책망과 교훈이 필요하지 않는 거죠. 이미 나는 내 힘으로도 잘 살 수 있고 이미 나는 내 입장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책망은 뭐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게 되고 나를 피곤하게 만들고 나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되느냐? 이제는 점점 뒷자리로 몰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리에 있는 건지 아니면 거만한 자리에 있는 건지, 그리고 그가 의인의 자리에 있는 건지 아니면 그가 악인의 자리에 있는지는 무엇을 보면 아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아무리 몸은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한 번 더 이제 강조하죠. 이 어떤 가르침을 마무리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혜의 근본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룩하신 자,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분을 바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 그분을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절,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고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해질 것이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숫자적으로 장수한다는 게 아닙니다. 장수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역시도 풍성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 3장에 너가 내 말을 마음으로 지키면 너가 장수하고 너가 평강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장수와 평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12절, 너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너에게 유익할 것이다. 너가 참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너에게 유익하지만 너가 만일 거만하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너가 거부하면, 거만하면 너는 홀로 해를 당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지혜의 초대에 응하느냐 아니면 어리석음의 초대에 응하느냐, 그래서 그 지혜의 초대에 응했을 때 주는 유익, 거부했을 때 우리가 받게 되는 재앙, 그것을 맛보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나. 바로 내가 그 결과를 맛볼 것이니까 우리는 어느 길에 서야 되느냐? 지혜의 목소리, 그 가르침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이 지혜가 주는 유익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3절, 미련한 여인의 잔치를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미련한 여인은 13절에 첫 번째 모습이 나오죠.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련한 여인의 특징은 뭐냐? 떠드는 거죠. 떠들고 그리고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집문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 미련한 여인의 첫 번째 모습은 지혜가 결여되어 있죠.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능력과 그리고 존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앞에 나왔던 그 지혜였던 여인은 어떻게 되죠? 정말 높은 곳에서 그리고 온갖 귀한 것들을 준비해 놓고 여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미련이라는 여인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내지 않고 자기가 그냥 사람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이제 그 행인들을 불러서 16절 똑같은 말을 하죠.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단어, 17절, 도둑질한 물이 달고, 도둑질한 물이 달고, 그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야, 도둑질한 물이 달고, 그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내가 이거 가르쳐 주고 이거 줄 테니까 나에게로 돌이켜라. 여러분, 여기에 도둑질한 물이 무엇이죠? 바로 탐심입니다. 내가 너한테 도둑질해서 남에게 해를 끼쳐서 네가 쉽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내가 가르쳐 줄게. 그 도둑질한 물, 그 달콤한 도둑질한 물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것이고, 그리고 몰래 먹는 떡은 무엇이냐? 이것은 성적인 범죄입니다. 바로 계속 앞에서 이야기했던 음행과 관계되는 얘기죠. 몰래 먹는 떡,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내가 그 즐거움, 내가 그 방법을 너에게 가르쳐 줄게. 그러니까 어리석음의 여인은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탐심과 그리고 음행을 통해서, 음란함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18절은 이렇게 마무리되죠. 그렇지만 그 어리석은 자는,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다는 것, 그리고 그의 손님들이 그 어리석음의 초청, 어리석음의 여인, 어리석음 여인, 어리석음의 여인의 그 잔치 초청, 거기에 응했던 사람들은 스올, 지옥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잔치의 초대 우리가 응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우리에게는 죽음, 죽음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명확하죠. 어느 잔치에 참여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냥 한번 그림을 좀 그려보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쪽은 이제 지혜, 여인 지혜가 우리를 초청을 합니다. 거기에는 일곱 기둥으로 지은 큰 궁궐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소위 하나님이 준비하신 지혜가 준비한 진수성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초청합니다. 이리로 와라. 그리고 명철과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 우리를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이제 미련한 여인이 우리를 초청합니다. 바로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그러면서 미련한 여인이 이제 우리를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거만한 자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지혜가 주는 책망을 오히려 미워하고 그 말을 주는 사람을 능욕하고 흠을 잡아내서 흠집을 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되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고 더 지혜로워지고 더 학식을 더하게 됩니다. 전에 오늘 전반 우리가 11절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참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는 하나의 그림이니까 하나님 항상 내 앞길에는 두 개의 초청이 있어요. 두 개의 초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혜의 잔치, 내가 지혜의 초대가 있고 하나는 어리석음의 초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아침, 뭐 그것이 새벽이든 어느 시간이든 하나님 제 삶이 지혜의 잔치에 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지혜가 준비해 놓은 그 온갖 하나님의 진수성찬으로 하나님 저를 채워주십시오. 그렇지만 하나님, 이 여인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나에게 도둑질한 물을 부추기고 몰래 먹는 떡을 부추기는 하나님, 이 여인 어리석음, 이 어리석음의 여인의 초청을 제가 거부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저 자신도 참 이번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매일 그 지혜 잔치에 참여하여서 지혜가 준비한 그 진수성찬을 바로 내가 하루하루 먹고 누리면서 살아가기로 결심하게 되면 저는 참 이 결심이 지금은 뭐 당장은 표가 안 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 앞으로 우리들의 삶, 우리 후손들의 삶, 또 우리가 속한 교회와 그리고 이 공동체의 삶을 놀랍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전환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